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계시라 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인간 세계에 찾아오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열심으로 설명하심에 그 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요 은혜의 초청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격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시고 또 설득시키려고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심의 가장 중요한 방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하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스스로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순서가 다양하지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호흡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을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지요. 또 주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서 이렇게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순서와 그 표현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타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가슴을 열고 새겨놓고 그 말씀을 담아두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 마음에 대한 고백이 예배라는 행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고 다짐하려는 모든 성도들의 대부분은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혹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어떤 은혜라든지 생각이 분산이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든지 하는 그러한 일련의 그 마음가짐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할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나 뭐 목회자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또 이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동일한 은혜와 감사로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은 어떤 교역자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전하는 자가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그 성도들 앞에 선언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피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열리질 않아 있으면은 이 예배가 우리는 공허한 찬송과 공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말씀 전하는 자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팔짱을 끼고 그래 오늘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겠지요. 두 주 전에 주보의 3, 4부 설교에 박영선 목사님으로 나왔는데 토요일 저녁 7시에 제가 외부에서 결혼 주례를 하고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왜 이 시간에 전화를 줬을까? 여러 잡념이 막 떠나질 않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이 목사 나 아파서 죽겠어, 이 목사 내일 3, 4부 설교해, 그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밤새도록 말씀과 씨름하고 끙끙대고 준비를 하지요. 근데 이제 주일날 3부 4부 예배, 여기 여러분들은 1, 2부 예배 참여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3부 예배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성도들이 주보와 제 얼굴과 주보와 제 얼굴과 보면서 그 성도들의 시선에 싸늘함과 그 이야, 왜 여기에는 박영선인데 왜 당신이 올라왔느냐라는 그러한, 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은혜를 기대해야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열지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심은 아무 때나 나타나시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언하실 때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수신 대상자가 누구예요? 2절.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것은 단지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러 나온 모든 신앙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길과 행위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정시키시는 겁니다. 교정시키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4절 이하에 여호와께 예배하러 출입하는 성도들이 그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나열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를 집에 가셔서 쭉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면은 2장부터 25장까지는 거기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는 참으로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곡된 성정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총체적인 신앙의 오염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이 예언도 그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그 제위 시에 선포되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시대에 제16대 왕인 요시아 왕, 그가 종교개혁을 말씀으로 했거든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근거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러나 그 요시아 시대 왕의 우상 숭배를 철폐했는데 그것이 다시 여호야김 제위 시대에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절되었던 우상 숭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성전 제사와 우상 숭배를 병행하는 패역한 행위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에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수준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현 주소가 신앙적 주소가 어땠는가 볼 때 우리가 7장 4절 이하부터 쭉 확인이 되어지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빠져든 대중적 기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만이라는 것이 뭐죠?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어요. 또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우리는 그것을 율법을 따르고 지키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모든 것 자체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과 또한 우한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과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전통이고 그것이 대중적 기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갖 범죄를 자행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지니고 있고 거기에 자랑하고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고 백성이 되는 선민사상, 신앙공동체로서의 한 일원으로서 봉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을 믿는 모든 행동이 지극히 왜곡된 신앙이고 뿌리 깊은 전통이고 또 하나는 바로 저들의 기만인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자랑은 감사는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들이잖아요.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가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이지요.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 후에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효력은 바로 우리 안에 도적질, 간음, 패역함, 시기, 질투, 모든 어떤 형태의 자기의 기만, 교만, 그 자랑,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는 싸움을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평생 고심해서 갈등하며 싸워나가는 힘겨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나는 아직 옛사람과 옛자아와 관습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새로운 사람과 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아직도 내가 십자가 앞에 버리지 못한 옛 성품과 그 기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겹고 버겁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킨다.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마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겨운 고백입니까? 그는 또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3장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에 어떤 그 성공, 우리 안에 믿음, 성화된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충분하다, 자신하며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자랑할 만한 성공된 삶을 공개할 것들이 나에게는 전무하다. 오직 푯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나는 그저 부단히 다름질할 뿐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한 우리의 머리 조아림과 무릎 꿇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우리 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나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자유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죠. 그럴 때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옷을 벗어서 그 주님 앞에 깔고 또 꽃을 뿌리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심을 오시느니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정말 신명나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침 속에 이 호산나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외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부 성가대가 호산나 성가대죠. 그런데 호산나 이름이 뭔지를 알고 붙였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호산나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지금 유대 백성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차원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단지 폴리티컬 메시아로만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우리를 육체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를 100%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 메시아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육체의 안위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오심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과 이 유대 백성들이 바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과 예수님의 오심이 빗나가자, 어긋나자, 일치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한 입술에서 주님을 노래하던 입술에서 주님을 저주하게 되죠. 놓아주시오 바라바 예수를 잡아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놓아주시오 바라바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8절 보세요. 혀입니다. 혀. 세 치밖에 되지 않는 혀. 여러분 한 치가 길이가 얼마예요? 생선 한 치 말고 예,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 길이를 알아요. 한 치는 3cm입니다. 9cm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혀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죽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왔는가를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표현이 찬송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로 양분화되진 않는가? 과연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다시 우리 예레미야 7장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길과 행위 평소의 생각들 모든 것을 바르게 하라. 또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지극히 예수의 작은 소자들, 약자들을 배려해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 최고의 심판자는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나에게는 전무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고백해야 예배의 본질과 진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5절 이하부터 나오는 얘기는, 권면은 삶과 예배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6일간의 삶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6일간의 삶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간다. 삶과 예배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것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갖고 있는 것, 예배하는 것, 또한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안정과 안녕과 평화를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잘못된 전통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면칠 못하는 거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그 의미는 건물이라는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예배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하듯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진정 나의 기뻐하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내가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는,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열심히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결단코 나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가슴으로, 그 마음으로, 그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는 진정 내가 기뻐하는 여호와의 전이라, 나의 전이라, 이렇게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양손 들어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